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고 약한 것에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작고 약한 것에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옵니다. 저 눈이 저 산에서 녹으면 한 방울의 물이 될 것입니다. 그 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들이 모여서 흘러서 시냇물이 돼서 아마 저 허드슨 강물을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작지만 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저것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조그만 씨앗이 자라서 크게 된 것이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몸도 우리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의 숫자가 30조에서 60조개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룩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작아도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누룩이 생명력이 있을 때 떡이 됩니다. 빵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작은 물방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에 생명이 없다면 썩은 물이 됩니다. 우리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물에 생명력이 있을 때 그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씨앗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 썩어야지만 그 썩은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크게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작지만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서 생명이 있을 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사소합니다. 우린 그걸 무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 생명이 들어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큰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힘있는 것이 되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크신 자입니다. 위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실 때에 성경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크고 위대한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작은 것이 되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약자가 되셨습니다. 적은 것이 되셨습니다. 연약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약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서로를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가 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는 작고 왜 예수는 연약한가?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서 4절 한번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예수를 왜 작게 만들었는가, 왜 연약하게 만들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말씀이 뭐라고 나타나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강한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강한 자로 나타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슨 자로? 약한 자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작은 자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작은 자였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갔습니다. 그러기에 4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는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약한 자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는 우리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인데 어떻게 강한 자인가? 4절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약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가 오늘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생을 득도합니다. 구도합니다. 나라는 존재 알지 못합니다. 철학에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사람이 생각한 이유로, 생각이라는 걸 한 이유로 그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철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도 사람은 누구인가, 우린 누구인가 질문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의식이 있는데 내가 의식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은 그야말로 무의식입니다. 우리들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합니다.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의식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 계신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약한 자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강한 예수가 강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약자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병든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가난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안에 강한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병들었고 작고 깨어지고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보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다시 로마서 15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약한 자, 강한 자, 못난 자, 잘난 자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억셉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게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경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투쟁하는 겁니다. 경쟁하며 싸우는 가운데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패자를 지배합니다. 승자는 패자를 통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교육이나 어떤 논리를 해석할 때 진화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선행학습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선행학습이 뭔가 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봤는데 국민학생이 중학교 공부를 합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공부를 합니다. 고등학생이 대학 공부를 합니다. 이거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행학습을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애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거는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과외 교사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외를 하고 학원을 보내려면 누가 유리한가?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부자가 유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들을 과외시킬 수 있고 외국 유학 보낼 수 있고 선행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는 그걸 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더욱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식을 더 높게 이렇게 점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그럴 기회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막스 웨버의 자본주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강한 자는 강해지고 약한 자는 약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무식한 자는 더 무식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논리가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이 이런 논리로 간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세상은 투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 투쟁에 눈물이 있을 것이고 절망이 있을 것이고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억울한 자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결과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제도와 그 방법은 진화론적이라는 겁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겁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와 내가 용납하라는 겁니다. 너와 나를 서로 받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에 사랑을 주셨습니다. 애정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 속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 속에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만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사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거긴 신적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연을 사랑합니다. 해와 달을 사랑합니다. 달을 보고 시를 짓습니다. 우리가 달을 보고 찬양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해와 달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연을 사랑합니다. 저 눈 오는 날을 사랑합니다. 비 오는 것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태리가 패전국이 됐습니다. 패전국이 된 다음에 나라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근데 시실리라는 섬에 그 산 하나를 두고 두 개의 고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개의 고아원은 당시에 미군들이 지어주고 뭐 분유도 갖다 주고 해서 시설이나 모든 것에 아주 완벽한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하나 고아원은 이탈리 사람들이 그 만든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설이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양쪽 고아원에서 유아들을, 어린아이들이, 이제 버려진 아이들을 그 고아원에서 돌봤는데, 시설이 형편없는 고아원에 그 아이들의 생존율이 시설이 좋은 고아원의 생존율보다 60%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나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더 잘 자란 겁니다. 생명을 더 유지한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시설도 형편없는데 더 잘 자란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좋은 시설에 좋은 것을 주면 더 건강할 텐데 오히려 그들이 어린아이들의 생존율이 낮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고아원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아이 셋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불쌍하니까 그 여인을 고아원에 받아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약간 실성을 했으니까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로 착각한 겁니다.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사랑을 베풀고 뭐 돌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시설이 형편없는 고아원 아이들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생존율이 60%나 높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신적 형상입니다. 사랑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치유를 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적 형상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어떻게 왔는가입니다. 이걸 제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의 비유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일꾼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나가서 두 번째 일꾼을 구해왔습니다. 12시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5시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9시부터 나가서 일꾼 구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일을 찾지 못해서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데려올 때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이제 5시에 그 일꾼도 데려왔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 6시 돼서 임금을 계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처럼 그 포도원 주인이 몇 데나리온을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줍니다. 한 시간 일했는데 하루 임금을 준 것입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더 많이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우리는 더위에서 수고하고 일했는데 왜 이렇게 주느냐 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따기 위해서 일꾼을 불러모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따기 위해서 일꾼을 불러모았다면 아침 일찍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은 길거리에서 일할 것이 없어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무엇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일을 주기 위함입니다. 한 데나리온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서 그들이 하루 굶지 않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겁니다. 하루 일했는데 그에게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시간을 계산해 주었다면 그 가정은 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에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한 시간 일한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은혜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도 은혜냐면 그 사람도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은혜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그는 하루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저녁에 가서 식구들과 하루 식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똑같냐면 집에 가서 하루 식사하는 것은 똑같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안다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용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받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똑같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약한 자가 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있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강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약자는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온 자나 아침 늦게 온 자나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 유대인들의 추종자 즉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디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약해지셨냐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추종자 종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열방은 여기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약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다른 백성들인데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는 너가 약자고 내가 강자고 약한 것과 강한 것을 싸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말씀을 주실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우리들은 오후 3시에 왔습니다. 5시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같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들 늦게 불림받은 3시에 5시에 불림받은 자들도 예수께 소망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린 늦게 불림을 받은 이방 백성입니다. 열방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예수에게 소망을 둘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은 지극히 작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조롱합니다. 그러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늦게 불리움 받았지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무시하는 것, 세상 사람 조롱하는 것, 세상 사람이 약하다는 것, 우리는 그 약함과 그 조롱과 그 무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는 약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것을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작은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형편없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오늘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